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인데 배경은 창세기 22장에 대한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죠. 시간적으로는 BC 2000년 전, 약 2000년 전 내용이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AD 한 6, 70년 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14년에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이렇게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이런 역사의 시간들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오늘까지 이어져야 되는 믿음의 이야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22장 내용은 창세기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100살에 낳은 자식 이삭을 정말 청소년 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친, 정말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생애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땅, 그 땅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땅이었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미 BC 3500년 전에 수메르 문화가 이미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약 250년 전에 이미 노아 홍수, 노아 세대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 문명,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많은 인류 문화들이 발달되면서 우상이 득세하던 때,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곳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고대 문명들이 일어나죠. 수메르 문화,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이런 문명들이 다 그 지역에서 일어날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발달된 곳, 좋은 곳에서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잘 몰랐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 살 곳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 가족 모두가 다 저 온두라스 가서 살아라. 그러면 쉽지 않죠. 잠깐은 다녀올 수 있지만 가서 살아라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잠깐은 갔다 올 수 있지만, 잠깐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잠깐 어울릴 수는 있지만, 같이 완전히 이사가서 산다?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믿음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 그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8절부터 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 포기하고 살기 좋은 것 포기하고 먹고 살던 모든 터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전에는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뽑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훈련은 한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 믿음의 자리가 언제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 이후에 훈련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갖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아주 냉정하게 조명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예배라면 하나는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지가 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화목하는 것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전도회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 함께 봉사하는 거, 양보하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만 만났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또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모여서 사랑하는 거였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거였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훈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사실 다 알게 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장점도 드러나고 상대방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장점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연약한 건 돕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리더십도 개발이 되고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협력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후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이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 이전에 늘 자기를 돌아봄들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먼저 갖는 일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를 잡히면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같이 수반해서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라남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은혜로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연세를 막론하고요, 교회 신앙 연수를 막론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자라나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늘 자라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의 자라남의 모습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숙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위기 때 나타나죠. 위기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그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땅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가 오면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사실 별로 없었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가정을 다시 지켜주시고 경제적 위기도 모면케 해주셨어요. 생명도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들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들을 세우세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짐승들을 쪼개놓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식이 없던 사람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참 믿음으로 잘 받아서 실행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본인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셋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한 여인은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냐? 글쎄요. 그때는 별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나타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16장과 17장은 사이에 그래서 공백이 약 13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단절된 듯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놓고 행복하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러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9살 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년에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데 약속의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 혈통에서 왕 같은 사람이 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1년 뒤에 정말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과 함께 믿음의 시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22장쯤 와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었어요.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뭘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냐면 내가 준 선물이 더 사랑스럽니? 그 선물 준 사람이 사랑스럽니? 이거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감사한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지입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행복한 건지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건지 본질적 행복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였어요. 본질적으로 너 정말 뭘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짐을 지고 갈 만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종들과 같이 해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다면 이 아들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도 나이가 어리지 않았어요. 등짐을 지고 살 길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성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충 한 그래도 14, 5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청소년 때 아버지가 죽인다고 죽는 거 쉽지 않죠. 어디 3일을 가자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서 그 늙은 아버지가 묶는데 묶이고 죽이겠다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모습이에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식 바치는 것도 쉬운 얘기 아니고 자식이 늙은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죽는 모습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위대한 장면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한 장면으로 성경에서 뽑으라면 전 이 장면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장면, 이 장면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우리가 키워봐서 알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중2, 뭐 미국으로 치면 한 7, 8학년쯤 됐을 거예요. 북한에서 못 쳐내려오는 게 한국의 중2가 제일 무서워서 못 쳐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말 정말 안 듣고 중2 정말 무섭다 그래요. 그 나이 때 청소년들 사춘기 감당 잘 안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백살에 낳은 자식. 이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으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자식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러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누군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이 네 아버지가 어디 살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서 왜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삭은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너무 위대하고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들을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 알았어요. 그 믿음으로 드렸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확인하셨다. 네 사랑 확인했어. 네 믿음 확인했어. 선물보다 선물 주는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확인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크면 우리 은혜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식 사랑보다 커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정의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은혜도 체험하고 믿음의 자식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의 증거인 행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그 믿음 이후에 자식을 드리는 그 순종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자식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여서까지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교육입니까? 나를 죽일 만큼 순종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식에게 각인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누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신앙 교육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이 살고 죽고에 대한 문제라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애들한테 잘해주는 주간이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소망 없죠. 창세기 22장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잘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결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이 되어지는 믿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져야 될 때 그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결단 있는 믿음의 삶을 자식과 함께 나누는 이 장면 이건 정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60살에 자식을 낳아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세요. 복잡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175세를 사셨으니까 75년이었어요. 야곱을 몇 살에 낳으셨다고요? 이삭이 60세에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지내는 시간은 몇 년입니까? 15년이죠. 성경이 근데 그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는 얘기 있고 이삭과 야곱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으로 아는데 사실 시간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으면 여러분 15년은 야곱이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경험하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들 앉혀놓고 뭐 하시겠어요? 옛날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과에서는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옛날 얘기 듣고 컸죠. 아브라함의 옛날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던 할아버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서운 할아버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구약에서 조상들대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빌딩도 아니고요. 통장도 아닙니다.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거 물려주는 게 최고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위대한 믿음의 그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위대한 신앙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